우리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와 릴꾼을 이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떠한 단어가 될까요? 추수와 릴꾼. 바로 추수꾼이 되겠죠. 추수꾼 생각하면 뭐가, 추수꾼이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신천지가 생각나시죠. 추수꾼은 참 좋은 단어인데요, 이 신천지가 먼저 생각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각 도시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그리고 장애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느끼셨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보시고 왜 불쌍히 여기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이 병이 들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몸이 연약하거나 우리 병드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좀 불편한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좀 측은지심이라는 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문과도 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6절 후반절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 기진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진짜 목자일 것입니다. 참 목자는요, 목자 없는 양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양들이 흩어지면 안 되는데, 양들이 나에게 와야 배불리 먹는데, 여러분 참 목자만이요, 이 목자 잃은 양들의 그런 기진함과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의 참 목자가 아니고서는요, 그 양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고서는요, 그 양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 양에게 해를 끼치고 그 양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들이 아니라면 훔쳐갈 도둑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 이 늑대나 이 도둑이나 양들을 보았다면 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잡아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또 도둑이라면 그 양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한 건요, 목자가 아니고서는요,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참 목자는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정말로 지친 모습이었고요, 고된 모습이었고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은 좋은 풀을 먹겠죠. 아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풀로, 또 좋은 풀이 있는 걸로, 좋은 물이 있는 걸로 목자가 데려다니고 또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좋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흉악한 늑대와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목자에게 보호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자와 함께 있는 이 양들은요, 양의 무리는 아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4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좋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목자 없는 이 양의 무리는 어떨까요? 늘 불안에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는 양의 무리는요, 모든 것을 스스로 고생해야만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은 물론이고 이 자신들의 안전까지도요, 정말 이 아등바등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의 무리들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목자를 만난 양과 이 비교했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요, 좋은 목자를 만난 양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그 노력이 정말로 부질없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요, 그의 삶에 누가 보더라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지치고 또 쓰러지며 기진하며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 구원할 찬 목자이신 예수가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는 동안에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목자이신 예수가 이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분 곁으로 오면 평안할 수 있고, 그분 곁으로 오면 안전할 수 있고, 그분 곁으로 오면 보호받을 수 있고, 그분 겉으로 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말할, 전할 수 없는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마태복음 5장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혼자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전하시고 혼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혼자서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그냥 다니기만 했던 것이죠. 이때까지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필요한 곳은 이스라엘의 이 전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동안 하셨던 사역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드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장까지는 이런 사역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감당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장부터는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요 12명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양들이 이 목자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할 때마다 더 많은 양들이 예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잠깐 맛봤던 사역이 이제는 자신들의 평생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는요 아직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역할은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처럼 목자를 잃은 집을 잃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가진 일꾼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추수한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요 또 후에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이 천국 복음이 빠르게 온 세계로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을 찬 목자로 예수께 인도하는 것을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일꾼은 얼마나 될까요? 모자랄 거예요? 아니면 남아 돌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일꾼이십니다. 인정하시죠? 왜 우리가 일꾼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말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문제는 바로 일하지 않은 일꾼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일꾼은 많은데 일하지 않은 일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 교회가 있고요 그런 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예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은 어쩌면 소수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의 일꾼은 그냥 소수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을 보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일꾼인가? 평균적으로 교회에 보통 한 2, 300명 되는 그런 모이는 교회에 일꾼을 이야기하면 한 3, 40명 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10% 정도인데요. 정말 제자 훈련이 잘 되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수치를 보면 약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헌신된 일꾼들이 전체 교인의 30%를 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하고 있을까요? 나머지는 스스로가 일꾼인 것을 알고 있지만 자각하고 있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 헌금하는 것 그 정도의 일꾼된 도리라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 것도 물론 인정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사정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은요, 어떻게 할 때에 칭찬을 받을까요? 일꾼은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에 그때 주인에게 칭찬받는 게 일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이 하는 일에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주인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보지 않으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요, 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는 분도 계신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세탁기를 잘 돌립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왜 이 집안일이 힘든지 모를까요? 그것은 집안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오시는지, 그냥 주신 용돈 가지고 사용할 줄만 알지 그것을 벌기 위해 자신의 부모님께서요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애들은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요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일꾼들은요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말 가슴을 뛰고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은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드려야만 할 수 있는 게 이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예로 들면 교회에서 그곳에서 열매를 얻기까지 선교사님들은 참 많은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며 주께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배출되기까지 그들을 가르치기까지 스스로 그들이 자립하기까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그들의 평생 인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도가 쉬웠다면 적어도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야만 하겠죠. 그러나 전도가 어렵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전해야 되고요.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려보면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시면 날마다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영혼 구원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계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종족이 무려 6,500여 종족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자체적으로 교회가 없는 미개척 교회 종족은요, 3,500 종족이고요. 이 중에서 또한 인구가 10만이 넘는 미개척 종족이 640개 종족이라고 합니다. 인구만으로 따지고 볼 때는요, 5억 5천만이 넘다고 합니다. 아직 이처럼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여전히 일꾼이 부족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은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주님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는 계속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제자를 보냈듯이, 또 이방 민족을 위해 바울을 세우셨듯이,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또 누군가를 보내주셨듯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목자 없는 양의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꾼들을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이 좋은 표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에 이단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추수할 일꾼의 자각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추수할 일꾼은, 이 추수꾼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미 이단들이 이 좋은 표현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 쓰기에는 좀 지금 꺼리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아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의 무리들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한밭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10%만 일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것이 주님의 탄식임을 깨달아 우리는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시에 일꾼들이 밭에 나가요, 곡식을 거두어야지만 이 농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급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이 낯을 기다리며 밭이 쉬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일꾼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급하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힘써 기도해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영혼을 구원을 위해 내가 추수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그 구원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